건설적인 현지지도 강행군으로 우리 군대완민의 강성되고 건설투쟁을 진대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11월 24일 낙원기계연합격서를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북한의 언론은 여전히 북한의 산업시설이 잘 돌아간다며 떠들고 있다. 인민들 역시 배불리 먹고 있다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농민들은 그렇다. 지금 노동자들도 배급을 한 달 일하면 보름치밖에 못 써요. 그리고 뭐 정심하게 나가서 국수 싸먹인데, 글쎄요, 노동자 보름치라는 게 가족이 보름치가 아니에요. 본인만 보름치예요.
한 끼 한 끼 시장에서 가져다 먹지. 그러니까 1일 이상 식량이 쌓여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쌀 자루나 독이 있는 집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마 8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이 그렇게 저 뭐 돌아 먹었어요. 근데 90년대 와서 이제 그게 완전히 콱 그 눈에 띄게 드러나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아 완전 그때는 국가가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가 됐죠.
북한에는 뭐 하다못해 이빨 수시개까지 중국 상품이 없으면은 살지 못해요.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드러낸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생활 필수품은 장마당에 가야 구할 수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취급받는 중국산이 북한에서는 최고 대접을 받는 이 불편한 진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힘들어하는 북한의 경제. 대체 북한 경제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북한 주민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일까?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 시기와 그 배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6부 수령이 지배한 나라 수령이 망하게 한 나라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면에 나선 시기 그리고 북한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 두 시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이 시기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그 시기에 묘하게도 북한의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가? 보통 체제가 몰락하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 북한 정권의 몰락, 북한 경제의 균열 역시 그 원인은 북한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87년부터 문서 정리실, 다른 말로 김일성 부자의 이론 서기실에서 사업을 지도한 황장엽 중앙당 비서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지도한 문서 정리실은 북한에서 취급되는 각종 통계들이 집중되는 곳. 그런데 이 문서 정리실에서 이상한 일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동지! 올해 경제 상황은 어떻소?
네, 올해도 미누스 성장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니 조금만 기다리시라요.
보고서? 설마 미누스 성장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겠디요?
저기 김정일 동지, 경제 지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뒤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으흐,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요? 미누스 성장이라고 보고를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얼마나 상심하겠어? 그리고 외부에도 미누스 성장이라고 보고하면 우리를 깔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민우스 안 나타나게 수정을 하가시야요.
기래. 기래야 돼.
당시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각종 통계를 왜곡시켜 발표해버렸다. 하지만 황장엽이 본 통계에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떠오른 무렵인 1975년부터 이미 북한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김정일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1986년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는 왜, 대체 왜 이렇게 급격히 악화가 됐을까? 북한의 경제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김정일이 경제는 뒷전으로 밀쳐버리고 권력을 잡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순수하게 경제를 건설할 때도 개인 우상화를 높이는 데 우선을 두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10월부터 그해 말까지 진행된 70일 전투다.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게 74년 2월 당중앙의 5기 8차 전원회의인데 그 무렵에 이제 당의 회의를 열어서 당시 6개년 계획 수행 중에 갑자기 그 10대 전망 목표라고 해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김일성이가 회의를 열어서 그 목표들을 다 1.5배 내지 막 2배씩 막 높여가지고 그걸 달성하라고 요구를 해요. 아니 지금 기존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표를 갑자기 상향 조정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대답 없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지 어떡할 거냐 김일성이가 막 탁탁자를 치면서 누가 해결할 거냐고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저 뒤에 있던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손을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든 게 그게 김정일이었거든요. 뭐 김정일 동무 한번 해보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소위 70일 전투예요.
들으신 대로 김일성은 1974년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한편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높이게 된다.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계획이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인민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으며 6개년 계획을 당 창건 30돌전으로 앞당겨 점령하라.
아무리 김일성의 명령이지만 누가 봐도 6개년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나 김정일입니다.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당 창건 30돌 전으로 앞당기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이 손을 들었고 김정일이 경제 부문에 대해 지도력을 보여주고자 추진했던 노력동원 운동이 바로 70일 전투다. 그러나 김정일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70일 전투는 경제학의 초보적인 이론마저 무시한 채 진행된다. 한 가정의 살림을 계획할 때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건 기초상식인데 김정일은 나라 살림을 하는데도 그런 상식은 나몰라라 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만 높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들만 괴롭혔다.
피곤해 죽겠네.
그 지도원 동지가 들으면 혹하려고 그러네. 조심하라. 하품이라는 걸 어쩝니까?
그 하품이 날 때는 입을 딱 막으라.
71 전투는 고작 사람도 없는 전투야.
이 사람 죽고 싶어 환장했네.
화라셔. 100% 과제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부부 동지 일 안 하고 뭐 하는 기야요?
예. 합니다. 해요. 예.
71 전투 죽을 때 죽더라도 하시자요.
71 전투라고 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70일 동안 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자기 맡은 과제를 어쨌든 100% 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탄광이나 광산에서 100톤을 생산한다면 120톤 이상을 생산해야 되고, 군인들은 특히 뭐라냐면 여기처럼 실탄을 자주 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0번 조준하기 연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쏘지는 못하고, 그리고 매일 총 닫고 포 닫고 뭐 70일 전투라는 게 제일 죽어나는 게 노동자들하고 농민들.
북한에서 철도 안전원을 했던 김용화 씨도 70일 전투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들만 죽이는 70일 전투. 70일 전투가 노동자만 힘들게 했던 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만들었던 시설을 죄다 망가뜨렸고, 그 어떤 이득도 없이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역행을 가져왔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김정일에게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곧 숙청이니까. 이미 그때는 김정일에게 상당한 힘이 있었고, 오직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김정일은 김일성의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라도 70일 전투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 김정일은 70일 전투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 조직들에게 경제 사업을 지휘하도록 했다. 당 조직 대부분은 김정일의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상식조차 무시한 김정일이 지시했고, 역시 경제를 전혀 모르는 당 일꾼들이 관리를 맡은 것이다.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이쯤 되면 북한의 경제가 엉망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예상대로 북한의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서 철도 안전원으로 일했던 김용화 씨.
황해제철소 같은데, 황해제철소는 북한에서도 뭐 제일 크다는, 그 여기 말하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기지가 있는데, 일단 뭐 고철이고 뭐고 청동원에서 그때 역군하면 그 다음에는 미천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빠니아시. 그 지시 관철을 기본으로 하지 전망을 기본으로 안 뒀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뭐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뭐 한동안 생산이 군수 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굴진이라고 해서 굴 모양을 이루면서 땅을 파는 게 먼저 아닌가. 먼저 굴을 파야 굴 안에 있는 석탄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계속 목표만 달성하기를 원했다. 시간은 없고 목표는 달성해야 하고 자연히 굴을 팔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럴 때는 이미 파놓은 탄맥의 탄만 긁어낼 수밖에. 굴진은 하지 않은 채 계속 탄을 캐내는 채탄을 계속하니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까? 이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김정일의 70일 전투는 결국 경제 분야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린다. 황장엽 중앙당 비서의 증언이다.
김정일이가 처음에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번 본때를 뵌다고 하면서 한 게 속도전, 전격적으로 하면서 속탄도 자꾸 캐먹기만 했거든. 굴진을 선양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 70일 전투에 왜 큰 손해를 줬지.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도 설비를 이렇게 개선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걸 그걸 이제 착취만 하다 보니까 공장이 다 낡았지. 그렇게 해서 공장이 돌지 않는다고 해서 개선하면 얼마 있다 또 폭파되거든. 비료 공장이 우선 그렇게 되지. 비료 공장이 이렇게 되니까 농촌에다 비료를 줄 재간이 있나. 그러니까 농촌에서 비료 못 줘. 농약 못 줘. 그러니까 농촌에서 또 일은 안 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지.
석탄 분야에서는 석탄 생산 자체가 중지되다시피 하고 제철 공장은 멈춰버렸다. 빨리빨리 속도전에 지친 노동자들은 슬그머니 일손을 놓아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자기 공로를 과장해 보고한다.
아버지, 이 자료를 좀 보시라요. 목표를 달성했시오.
기대 장하구만. 70일 전투를 성공으로 치렀구나야.
기렀습니다, 아바디. 70일 전투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70일 전투 이후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전투가 끝난 뒤 북한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70일 전투 당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자재를 다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이 야심차게 벌였던 70일 전투는 북한의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만든 첫걸음이다. 이렇게 만들고도 아직 할 말이 남았을까? 1970년대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똑같은 시기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정일은 스스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떨어졌고 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명환 연구위원의 설명.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가 더 확대 강화됐는데 그것은 김정일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정당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었기에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과민 반응이랄까 아니면 그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과도한 우상화에 집착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자신의 반대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자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비판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아주 과도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김정일은 우상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런 수령 우상화를 통해 김정일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수령은 인민 대중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야요.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해 인민 대중의 추대를 받게 되는 초인간적인 절대적 존재입니다. 이러고 수령은 딱 한 번 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후계자는 수령에게 가장 충직한 사람이 그 지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기르고 수령에 대한 충성은 후계자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령에 대한 충성이 영원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 위에서 김일성은 인민의 어버이자 하나님의 스승이 된다.
백두산 마루에 정일범 소사 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구비초 흐르느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도 쥔돌신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 다 우러르니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든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광명성 탄생이라는 신화다. 광명성 탄생은 김정일의 출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령의 후계자로 점지된 것이라는 주장.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이런 광명성 탄생의 신화를 만들면서까지 김정일은 우상화 작업에 몰두한다. 그 후에도 김정일은 이런 수령 절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과 자신의 혁명활동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위조해서 선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우상화 작업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이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북한 전역에 김일성 우상화문이 8만 7천 개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김일성 사망 당시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진 김일성 동상, 그 다음에 혁명 사적지, 기념관, 이런 걸 다 합쳐서 8만 7천 개인데, 이 8만 7천 개 건축물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상화만 하더라도 그게 북한 전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김정일이 하게 되는데요.
우상화 작업의 하나로 김정일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상징물을 만든 것이다. 김일성 사망 당시의 통계로 동상이나 기념관이 8만 7천 개나 된다니. 8만 7천 개나 되는 우상화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단 말인가. 인민들을 살리는 데 쏟아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니 북한의 경제가 후퇴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모든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쓰이는 곳은 인민들을 살리는 곳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선전물에 최우선적으로 쓰였다. 게다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선전물은 세계 최대급 아니면 세계 인류급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선군으로 강하고 선군으로 존엄 높은 이 땅 위에 위대한 태양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령영생위업의 성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우리 조국 땅 위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불멸의 대기념비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경탄하는 대기념비들이 어떻게 솟아올라
디딤돌만 3미터, 높이는 무려 10미터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인물 동상. 처음에는 동상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가 햇빛을 받으면 눈 주변이 검게 보인다는 이유로 또다시 동으로 만들었다는 김일성 동상이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도 김정일의 작품이다. 김정일은 1972년 김일성의 환갑을 맞이하면서 이 동상을 세운다. 어린 시절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제막식을 지켜본 김성민 씨.
내가 내 기억이 지금 생생한 게
아마 어른들은 그 사이 그 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아이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너무나 웅당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김성동상 제막식 할 때, 그걸 보겠다고 아파트 옥상에 바닥바닥 올라갔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근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우리 집은 5층짜리 건물이었고, 만수대 동상은 뭐 조금 언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옥상에 올라가야 보였는데, 올라가서 기다리던 순간, 그 흰 천으로 씌워져서 그게 착 풀어내려야 되는데, 김성이 어른손을 뻗치고 있어요. 근데 어른손 끝에 피뢰침이 있었어요. 후연에 가보니까. 그 천이 안 내려오더라고. 한쪽은 쭉 내려오는데 한쪽이 팔 끝에 끝내 걸려서 안 내려오더라고. 밑에서 잠겼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있다가 그게 이제 내려왔어요. 후연에 가보니까 그게 피뢰침이 있더라고. 그게 걸렸던 것 같은데.
높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김일성 동상. 대체 누구를 위한 동상인가? 이 동상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건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이다. 그리고 지구상 어느 독재자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은 동상을 제작한 인물은 없다. 김일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독재자로 불렸던 쿠바의 카스트로는 단 한 개의 동상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가 아닌 전국에 걸쳐 골고루 동상을 만들어 제막한 것이다. 이 모든 악행을 김정일이 주도했고, 당시 김정일의 관심은 오직 우상화, 신격화 작업뿐 북한의 경제를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다. 김정일은 71 전투 이후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펼쳐나간다. 그 시기 북한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정일이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하나씩 펼칠수록 북한의 경제는 가파른 절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리고 있었다. 절벽 밑으로 떨어질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차 전원회의.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또다시 중요한 자리에 오른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겸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바야흐로 당의 3대 권력 핵심을 장악한 것이다. 권력까지 장악한 김정일은 80년대 들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노골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중앙당 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의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의 권력은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고 한다.
북한의 권력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74년까지는 김일성의 독재 정권이 수립되고 공고화되는 김일성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부터 1994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의 이중정권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김정일은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실권자였어요.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유일적 지도체계를 세우는데 큰 힘을 기울입니다. 그때부터 김정일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소한 보고도 김일성에게 올라가지 못하게 됐고, 김일성의 지시는 김정일을 통하지 않고는 아래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실현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북한에서 1974년부터 1985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 이중 정권 시대였다. 그러다 1985년경부터 김정일은 사실상 모든 부문의 사업을 완전히 장악했고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 자신이 최고 지도자라는 사실을 선전하도록 했다.
실제로 황장엽 비서는 1985년을 기점으로 김정일의 권력이 김일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이후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어떤 공동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0년 6차 당대회부터 이 85년까지는 김정일이 완전하게 권력을 김일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 집중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일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자신을 거쳐서 김일성에게 올라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지도부장으로 있으면서 당과 군 그리고 국가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는 김정일이 취사 선택해서 김일성에게 올려보내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실상 김일성의 어떤 여러 가지 통치를 김정일이 거의 조정하고 조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의 힘이 강해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김일성의 힘은 사그라들었다. 1980년대 말까지 그나마 김일성에게 남아있던 왕년의 원기와 의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김일성은 줄곧 아들 김정일의 비유를 마치는데 급급한 형편으로 전락한다. 이 시기 김일성은 항일빨치산 출신들을 불러 조금 엉뚱한 지시까지 내린다.
니보라, 정일이 아니디, 김정일 동지가 태어난 백두산 미령을 찾아내라.
누구보다 백두산 미령이 가짜라는 사실을 잘 아는 김일성이 김정일의 신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백두산 미령을 찾아내라고 지시한 것은 김정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이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이 커지자 우상화 선전도 더 대담하게 진행한다. 김정일이 이제 힘이 없어진 아버지 김일성을 계속해서 우상으로 만든 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강화될수록 자신의 권위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서해 감문과 순천 비날론 공장, 금강산 댐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모두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한 건축물들이었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주체사상 탑도 세계 최고 높이, 그리고 북한의 유명한 비날론, 순천 비날론 공장도 세계 최대의 어떤 부지,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 세계 최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김일성의 업적으로 만드는 것. 세계 최고의 뭐도 김일성 업적, 세계 최대의 순천 비날론 공장도 김일성의 업적,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김일성 우상화가 경제 논리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사실상 1980년대 후반에 이르르면은 벌써 상당히 추락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면서 경제 논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상 논리, 정치 논리로 빠지면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1990년대 들어와서 구공산권이 도미노로 몰락.
북한이 세계 최대라고 선전하는 순천 비날론 공장.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순천 비날론 공장은 1984년에 건설을 시작해 1989년 제1단계 공사를 완성했다. 하지만 다시 작업을 하지 못했고 공사도 중단되고 말았다. 세계 최대라고 자랑한 순천 비날론 공장이 완성도 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 전력난과 경제사정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순천 비날론 공장이 완공되면 경공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입합의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비날론 공법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비날론 생산에 막대한 전기가 소요되는 공법상의 약점과 세계적인 추세인 석유화학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이 의심되는 공법이었다. 그러나 순천 비날론 사업은 김일성이 칭찬하고 직접 지시한 사업이어서 아무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었다. 꼭 한 사람, 한 여성 학자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친애하는 수령님, 합성 섬유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비날론 생산하는 데는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기부터 확보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정확한 문제점들. 그러나 이 여성학자는 사상 검토를 받은 후 자살을 하고 만다. 그 후에는 그 누구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게 곧 죽음이었으니까. 북한이 자랑하는 서해 관문. 1981년에 착공해 86년에 완공한다. 8km에 이르는 바닷길을 메우느라 북한은 막대한 자원을 낭비했다. 북한 경제에 또 한 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북한 인민들의 수령은 인민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랑할 만한 결과물이 하나 완성된 것만 중요했다. 당시 김일성은 서해 관문의 이름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데,
남포 관문? 이곳이 왜서 남포 관문이야? 강이 아니라 바다를 막은 거창한 사업이니까네. 서해 관문으로 하라.
남포 관문, 아니 서해 관문도 김정일이 김일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만든 것이다. 서해 관문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자랑하는 대역사다. 금강산댐을 건설하는데도 엄청난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다. 금강산댐은 1986년 10월에 착공해 17년에 걸쳐 공사를 했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인민군이 물속에서도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군인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금강산댐 건설에 파견된 부대를 3년간 지휘했던 김성민 전 인민군 대위.
모든 투입되는 북한군 전체 군인들은 백리물길이라고 하는, 갱도라고 하는, 그리고 산이 없으면 넌판을 갈아 째서 이제 물길을, 직선 물길을 뚫는 데 동원되는데, 북한에 뭐 산악이 70% 이상인데다가 강원도 지역이니까 땅굴이 많아요. 이 땅굴들을 파다가 죽은 사람들 아마 수도 없을 거라고. 바로 그때 북한에서는 그 남포관문과 그때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조국 통일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라는 구호가 나왔고, 뭐 통일은 뭐 전쟁 준비는 그때 할 상황이 안 됐으니까 차우고 건설 우리가 다 맡는다. 그 두 개 공사를 군인들이 총 달라붙어서 했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김정일이가 당이라고 불릴 때니까 결심한 건 우리 무조건 한다. 이런 구호도 나왔고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서의 시체 위에 만들어진 게 금강산 발전소다.
수많은 시체 위에 만들어진 금강산 발전소. 금강산 댐을 만들기 전 김정일은 이렇게 떠들었다.
동지들, 고생이 많소. 금강산 댐이 완공되면 여기서 8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댐이 건설된 후 생산하는 전기는 겨우 40만 킬로와트에 그쳤다. 금강산 댐을 건설하는 데 투입된 자금과 자재는 1차 공사가 끝났을 때 이미 서해관문 건설보다 두 배나 넘게 들었다. 금강산 댐은 1차 공사가 끝났을 무렵 겨우 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머물고 있었다. 서해관문과 금강산 댐 모두 군대를 동원해 만들었는데 희생이 매우 컸다. 이렇게 희생이 계속되는데도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은 멈추지를 않고 이어졌다.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주체 사상 탑과 개선문 같은 대형 우상화 건축물들을 만든 것. 전인민군 대위 김성민 씨.
소위 이제 김정일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김정일의 업적으로 불리는 많은 건물들이 생겼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주체사상탑이 건립됐고 주체사상탑이 그냥 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군상들이 쫙 있어요. 그 군상들 우리 잘할 때는 뭐 세계에서 최고의 그 미술작품이라고 예술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군상들 그 앞에 60m의 분수 아사에서 최초라 그랬다고 그때 제일 높은 그리고 오일 경기장 그 개선문 세계에서 제일 높았더라는 개선문 김일성 광장 이런 것들이 다 김정일의 업적으로 서해 업적과 함께 만들어진 거죠.
그 시기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꼈으리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동상이 만들어졌고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우상화 작업에는 인민들이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 들어갔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거기에 많은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사업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김일성 어떤 동상 주변이나 김일성 사적관에는 북한이 다른 곳은 전기가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자원이 할당됨으로써 경제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경제 붕괴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북한 체제에서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화 결과물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만큼 북한 경제는 후퇴하고 있었다. 그래도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한 술 더 떠서 북한 전역에 김일성과 김정숙,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건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돌격대가 조직됐다. 북한 철도안전원 김용화 씨.
삼지연 돌격대, 백두산 돌격대 애들 왕제산에서부터 회령 김정숙 동장인인데 그다음에 포평나루 김일성이 12살에 뭐 중국으로 갔다는 거 여기다 동상 세우고 사적지 그 뭐 이 뭐 어쨌든 김정숙이가 그 뭐 어디야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 두만강 그 휴식도 그 발길이 닿는 데마다 기념비를 뭐 세우게 해놓으니까 그 비용이라는 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뭐 동상 하나만 세운 게 아니고 거기다 건물 짓고 또 보위부 경비대 애들이 가서 보초도 서고 그 안하게다 또 그 사진 같은 거 사진도 일반 이렇게 찍어서 놓은 게 아니게 다 은박질로 금박지 은박질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정말 요란스럽게 꾸려놨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몰두해야 될 사람들이 그때 80년대 무슨 소리까지 나왔냐면 농민 한 사람이 9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만큼 농촌의 인력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농민 한 사람이 9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래도 김정일은 우상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에 대한 우상화에도 열을 올린다. 듣도 보도 못한 구호나무 발견 운동이 생긴 것이다. 구호나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김정일이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기 위해 조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구호나무 발견 운동.
일제시대 때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국내에 들어와 게릴라 공작을 하다 자취를 남기려고 나무 껍질을 벗긴 다음 김일성 장군 만세나 김정일 동지의 탄생을 예고하는 광명성 탄생 같은 글씨를 새겨두었다.
이 글을 새겨넣은 나무가 구호나무라는 것이다. 이 구호나무를 찾는 운동이 때아니게 전국적으로 번지는데 신기하게도 잊지도 않은 구호나무를 발견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조선중앙방송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장혜성 작가.
근데 구호나무라는 거 우리도 그 보면서 한심하게 잘렸다고 했는데 그땐 뭐 연방 어디면서 구호나무 나왔다. 여기 남한에서까지 구호나무 나왔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던데 이 구호나무 보세요. 정말 그 엉망진창인데 무슨 백두 광명성 그러니까 김정일이 출생이 뭐 1941년이라면 1942년이라고 무슨 백두 광명성 또 탄생. 김정일이 금방 난 거 보고서 그 백두 광명성이 되겠는지 개방나야 되겠는지 그 누가 알아서 그걸 저 백두 광명성으로 탄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선의 뭐 3대 장군 김일성 장군 그다음 김정숙 장군 뭐 김정일 장군 이제 금방 난 피등지 뭐 무슨 장군이야. 그다음 김정숙이도 그렇지. 아 육익대에서 밥이나 해던 여자가 장군은 무슨 장군이야. 그 우리도 보면서 코 좀 쳤는데 그래도 그들은 말을 못하지.
구호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일제강점기 때 빨치산들이 비밀리에 국내에 잠입했다면 소수였을 것이고 그 소수의 인원이 전국에 걸쳐 구호나무를 새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또 흔적을 남길 경우 체포될 위험이 높은데 빨치산들이 체포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한가하게 나무에 구호를 새기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일제시대에는 구호나무를 발견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해방이 되고 30년이 지난 이후 갑자기 구호나무가 대거 발견되다니 이상한 일 아닌가. 그것도 김정일이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한 직후의 말이다.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은 점점 도를 더해 1980년대에는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미령에 있는 집까지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령의 고향집 뒤에 서사 있는 봉우리의 절벽에는 정일봉이라는 글발을 새겨 후세의 기리촌에 가자고 하시면서
북한 중앙당 역사연구소에서는 거대한 화강석 바위를 구해다가 거기에 엄청나게 큰 글자로 정일봉이라고 새겼고 그것을 산봉우리에 올려다 붙이는 큰 공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라는 것을 건설해 놓고 이 집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이 살면서 사령부를 표시하는 붉은 깃발을 띄워놓고 빨치산 투쟁을 지도하였으며 여기서 김정일을 낳았다고 선전하게 된다. 장혜성 작가.
아, 정일봉은 그거 내 후에 그 어느 영감 그 항일투사 영감한테 내가 이야기 들은 건데 그 김일성의 출생 그러니까 70돌인가 80, 70돌일게 그 이젠 조직비서도 뭐 생각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김일성이가 그 항일 빨산 참가자들 그 살아남은 사람도 못 알아놓고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목나 나 입을 짜 버렸지. 아 김정일이 그저 뭐야 그저저그 하바롭스께서 난거 뻔히 아는데 아이 김정일이 고향집을 백두산에서 찾으라는 게 말 되는 거. 그래도 그때는 이미 김일성의 권위는 완전히 한림 권위인데 할 수 없어서 새 영감인데 그 500여야하고 그 다음 또 한 영감하고 내 지금 그 다 이름은 지금 아이디가 안 돼. 새 영감이 그 다음 그걸 할 수 없이 가자 해서 소백수 고란에 갔다는 게 가다 너무 힘들어서 예, 여기다 하자 한 게 지금 그, 거기에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아무리 정일봉이니 백두산 미령을 선전하지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김정일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화에 한층 더 열을 올리는 그 시기, 북한의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정일의 우상화 선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날개 꺾인 새처럼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사 초기 국가건설과정 인민들의 열의가 발휘되고 국제공산주의 국가들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민들의 근로의욕을 증가시킬 수 없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1960년대, 김일성이 경제와 국방을 함께하는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국방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서방 국가들로부터 12억 4천 달러의 외자를 들여온다. 하지만 갚지 못해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어버린다. 1974년, 김정일이 유일사상 체계를 선포하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하면서 막대한 자원과 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른다.
들으신 대로 북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외부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의 잘못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착실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북한을 따라잡았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북한이 1960년대 중후반 이후에 경제적으로 심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남북관계는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기준으로 볼 때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한의 주민소득이나 주민생활 수준이 북한을 역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군수산업 등 국방생산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80년대 초반 혹은 중반에는 남북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기에 이른다.
À la ville de Séoul. 세울 50대 세울 52
52대 27 일본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1981년 9월 서울이 올림픽 개최국으로 확정이 되자 김정일은 몹시 질투한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자극을 받은 탓인지 15만석 규모의 5일 경기장 같은 방대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설하는데 열을 올린다.
평양에서도 올림픽 열 수 있어. 암!
이 시기에 동평양 태극장, 양각도 축구 경기장, 만경대 소년궁전 등이 건설된다. 김정일은 또다시 망언을 늘어놓는다.
평양을 세계 1등급 현대도시로 꾸리가서 두고 보기!
곧바로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꾸미는 대대적인 건설 사업에 인민들을 내몰게 된다. 그리고 김정일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존경하는 세계 여러 나라 땅 국가 수반들과 외국의 선임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된데 대하여
김정일이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북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김정일은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준비하기로 마음먹는다. 김정일은 또다시 죄 없는 인민들을 닥달하기 시작한다.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돌격대를 조직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1년 내내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 그 당시 김대성 씨의 사촌 형도 돌격대로 참여해 평양에서 경기장을 건설했다고 한다.
지방에서도 다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각 도마다 이제 돌격대 여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 이제 한 명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13차 청년 축전 그 기간에 이제 그 건설 대상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설에 동원됐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 무슨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그때 이제 그만큼 북한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가지고 행사 그 보상을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그 친구, 그 저희 친척 사촌형인데 5월 1일 경기장에 이제 가서 동원됐는데 가서 그 끝나고 이제 무슨 뭘 받아왔는지 무슨 시계를 받아왔던지 자간 무슨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던 그 생각 기억이 나는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한 대가는 시계 하나. 그래도 북한에 선량한 인민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량한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김정일은 1989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한다.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한 나라는 177개국 2만 2천여 명. 북한이 청년학생 축전에 뿌린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북한이 청년학생 축전 때문에 지불한 액수는 총 32억 달러로 추정된다. 1989년 북한의 재정 규모는 152억 달러. 그러니까 대회에 과시하기 위한 일회용 행사에 국가 재정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날린 것이다. 북한 외교관을 지낸 홍순경 선생은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결국 북한 경제를 탕진했다고 강조한다.
위화가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말 그 경제적 능력을 다 투하해서 이것을 치렀는데 그 치른 후과가 북한 경제에 거대한 악재로 이제 작용했어요. 사실은 그로부터 이제 위화가 부족되고 그래서 뭐 이런 농촌에도 이런 돈이 있어야 그 비닐 농촌에도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비료도 있고 투자해야 되고 비닐 방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물자들 또 심지어 그 밭갈이 하자면 원유,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주지 못함으로써 농업 생산도 하강이 되고 또 이런 각종 공업 분야도 하강에 많은 그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나라 경제를 탕진한 그런 하나의 큰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치른 이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북한 경제는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양쪽 날개가 모두 꺾인 것처럼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른 식량 문제가 90년대에 들어서자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지방에서는 1994년부터 배급이 중단되는 미공급 사태까지 발생한다. 인민군 대위를 지낸 김성민 씨의 증언.
그래서 군인들이 80명도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어 넘어가고 아마 민간인들보다 훨씬 더 먼저 죽었을걸요. 사단마다 위생중대가 생겨가지고 죽기 직전 애들을 군에서 입원시켜요. 입원시키고 나 직접 봤는데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고 한 100명짜리 중대가 두 개 지금 쫙 있는데 점심 먹기 전 11시 반에 식당 앞에서 우뚱 다 까고 군대라고 그래도 균을 맞춰 질서 맞춰서 물어나봤더니 이 어깨에 하도 영양실조 오니까 어깨에 딱 원숭이처럼 가죽이 막 말라 터져요. 그 껍질을 벗기고 있더만 앉아서 한 200명이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영양실조. 그게 조금 더 가면 죽는다고 이거.
북한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인민들이 여기저기 나타났고 굶어 죽기 직전에 환자들도 발생한다. 도대체 누가 북한의 경제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단 말인가? 7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더 앞섰던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끝없이 추락하는 신세가 됐을까? 데일리 NK 동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김정일이 만약에 김일성 자신의 후계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김일성 우상화를 하는데 모든 경제적인 국가의 중요 자본을 투하하지 않고 실제로 경제 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저렇게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떼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경제는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악화된다. 손광주 소장의 예고처럼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300만 명의 죄 없는 인민들을 사망으로 몰아간 살인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들의 만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6부 수령이 지배한 나라 수령이 망하게 한 나라 기획 자유조선 방송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구본승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구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출연 이탁 권도일 최연철 김경희 해설 유강진 다음 시간에는 제7부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른 김정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